오늘 예레미야 11장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아멘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멘 여호와여.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서약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주례자들은 보통 신랑과 신부에게 대체로 이런 말씀으로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대는 그대 곁에 서 있는 사람을 그대의 아내 혹은 그대의 남편으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대체로 신랑과 신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종종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의 촉매가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결과와 불순종하는 결과를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유대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겠느냐고 확인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5절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한 대답이에요.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6절 이하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고 고리로 나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그가 역사의 마당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언약의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사역 초기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던 말씀, 율법책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마도 요시야 왕에게 받았던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해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신명기 27장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신명기 2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언약의 내용 이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읽어가면서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요. 아멘 할지니라. 자, 본문으로 돌아와.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전달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먼저 말씀하세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네, 매우 명확한 결과를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구약의 마지막 경고와도 그대로 일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씀 생각나십니까?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구약의 마지막 강조된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저주예요. 저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총매 관계,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가 된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총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자, 말라기 4장 4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네,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받았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늘 아버지와 땅의 자녀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운명이 기울어가는 유다 땅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결코 하나님의 우선적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기억하죠? 혹시 3장 17절을 아십니까? 그 다음 절 3장 17절. 한 구절이 유명하면 우리가 그 다음 절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결코 심판은, 멸망은, 저주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저주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신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결과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순종하는 자의 결과예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너희들은 진짜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의 말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자 함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우리가 그 말씀하에 순종하는 결과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되는 본문 5절입니다. 5절의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할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축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밀크와 하니가 뚝뚝 떨어지는 땅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다른 중동 지방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한국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 나라를 가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보면 상대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개발하여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번영의 땅으로 만들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농업은 세계적인 농업이에요. 이스라엘 농업은 토지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1헥타르 300톤, 세계 평균은 50톤인데 이스라엘은 300톤이에요. 생산하고 감귤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감귤은 북미 대륙보다 더 높은 생산량을 소출하고 있고 그리고 젖소는 연간 우유 1만 3천 리터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작물의 40% 이상을 다 어디서 생산하냐면 놀랍게도 사막에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국토의 60% 이상이 이스라엘 다 사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막을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농업 배우려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가서 배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동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유다인들에게 또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또 선지자 자신은 이런 백성들의 백성들의 반응을 어떻게 직면하며 살았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달자의 고난과 각오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고난과 각오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위탁하셨을 때 선지자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1장 5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여호와요. 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멘 할 때 아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했으면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무서워서 아멘 제대로 못하네. 네. 하나님은 이제 11장 6절 이하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또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여전히 불순종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네가 선지자인 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이 아닙니까? 오늘이 고난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보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과 함께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고난이죠. 예레미야의 고난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신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땅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고향.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제가 예루살렘 아주 근처, 가까운 곳. 네.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면 구성이 있어요. 그 성 바깥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루살렘 수도 바로 바깥에. 바로 바깥에. 아나돗. 다 같이 아나돗. 자, 이제 11장. 네. 여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며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제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고향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 박해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에? 몰라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네. 태어나긴 베들레헴 태어났지만 모든 성장 과정을 네.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나사렛 회당, 나사렛 자기 고향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설교를 하신 후에 반응. 누가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자, 첫 번째 설교를 한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사렛산 동네 저 산에 낭떠러지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내려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향에서. 저같이 성지순례 가면 제가 여러분을 그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낭떠러지가. 네. 그 맨 위에 아슬아슬한데 거기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배를 꼭 드립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까지 쫓겨와서 낭떠러지에서 밀침을 당하는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방불케 하는 예레미야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실 고난을 미리 재현하는 그런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고난은 이제 방금 시작된 고난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 인생에는 그보다 고향 아나돗에서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그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과오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은 선지자를 좌절시키고 낙망시키기에 충분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고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었던 선지자에게 그 다음 장 예레미야 12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간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시간이다.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건 쉽죠. 네. 천천히 걸으면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야, 조금 있으면 보행자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며 달려야 돼. 네가 말과 경주하며 달려야 돼. 말과 경주하며 달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소한 고난 앞에서 피곤해하고 좌절한다면 장차 말과 함께 경주해야 할 진짜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지금은 네가 편안한 땅에서 고난을 약간 감수하는 정도지만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를 때 그때 그 강을 건너야 할 환난의 시간을 네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준비하라. 일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일본의 크리스천 지도자 가운데 유명한 내촌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위대성은 고난을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다. 내 신앙 때문에 고난이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모든 메시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당신이 부른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 오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학습해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은 고난은 다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각자의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말과 함께 경주해야 할 시간이 온다 해도 주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금년이 말의 해죠. 붉은 말의 해예요. 자, 남은 해에 무슨 고난이 온다 해도 세계에 무슨 격동적인 정세가 다가온다 해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들고 주와 함께 달리며 이 한 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장애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고통, 각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기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통이 와도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주와 함께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와 함께 온전히 걸어가는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일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이 인생의 고난을 준비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